할렐루야.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로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을 봉독합니다. 옛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볍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을 체험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어떤 것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스스로 말씀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편재하신 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요 하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어느 어른이 축구로 세계의 대한민국을 국위를 떨쳤던 알렸던 차범근 선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돌아앉으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참 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때 어른은 나도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을 들어주면 나도 알려주겠네 하고 말하기를 나에게 공기를 보여주게. 그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단 말인가?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랑이 없단 말인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으로 볼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에게 나무 색깔을 초록이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초록이라기는 개념이 없습니다. 눈을 뜰 때야 비로소 이것이 초록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뒤에 자범금 선수는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리에 심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예수를 확신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6절 34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27장이 아닌데 우리 사도행전 17장인데 잘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였을 때 아덴 사람들은 모든 신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는 그들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팻말까지 붙여놓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면은 세상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책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 호흡과 생명과 만물까지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이므로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세상 책은 두 번째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책은 어떤 것입니까?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케 하며 찾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에서 23장 3절 6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는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를 치우는 장벽을 치우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이유 두 번째는 의롭지 못함으로 그렇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이게 의에 대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의롭단 말입니다. 주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에 보니까 주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그러면은 진실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양심을 통해서 17장 28절 사도행전입니다. 17장 28절에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그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의 소생입니다. 시편 127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나나 우리 자세하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니까 말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였으므로 이제 핑계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31절입니다. 17절.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셔 창조하시고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둡다고 하는 것은 죄가 만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의를 발견하지 못한 선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약에서 보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 오히려 율법이 거침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앞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주셔서 내가 죄를 졌다고 하면은 내가 죽을 대신에 정녕 죽으리라고는 하느님 말씀 앞에 볼 때 내가 죽는 대신에 짐승이나 새나 또는 곡물이라든지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드려서 내 죄를 사함받고 1년 동안 용서받는 거지요. 용서받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는 그러한 제사 제도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게 못하는 자들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게 그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래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최후로 그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알곡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냥 놔둬라. 추수 때까지 두어라. 가라지를 뽑을까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을 모아 창고에 넣을 것이라고 주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부조리합니다. 두 번째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악의 실체인 사탄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처리하게 될 지옥의 고통 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라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라며 매이지 않으면 영양분을 받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잘리워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불이 어떤 거 해요? 지옥에 있는 불이죠. 사망의 불이라고 사망이 둘째 사망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동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곁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 아멘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될 때에 엘리 선지자인지 갔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여러분께서 응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초청하신 줄 아십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초청을 하시고요.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초청을 하시고 여러분이 참석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내가 그걸 하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37절 이하에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할 만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큰 은혜를 아버지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요?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러죠. 영생을 얻던 길을 얻은 물었을 때 율법을 지켜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죠. 그러면 너 가진 것이 뭐냐? 부자 청년이었어요. 너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조철할 때에 그는 등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나누어 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걸로 조정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사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오라 부르청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생활한 것에 생활한 것에서 갈등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고 조정을 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불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 4장 27장, 27장, 25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놀라운 그런 은혜예요. 선장과 바울의 말 가운데서 어느 걸 믿겠어요? 선장의 말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바울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가 있어요. 신비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신비란 말입니다. 보이지 못해도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신비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 이간 믿음,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가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에요. 29장 13절. 너희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변기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멸망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변한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소련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고 있고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나는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례받았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